자, 오늘 우리 주님 오신 날, 기념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우리 얘기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내년이면 20년 차에 들어섰는데 저희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와이프의 어떤 뭐 과거나 이런 것들이 저하고 무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어디서 살았고 또 어떤 학교를 다녔고 왜 그러냐면 이제 내 것이 된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수많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이 나와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남의 얘기.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그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게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가 될때 이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한참 20대 때, 제 인생에 큰 충격을 줬던 그런 글? 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획을 겪었던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CCC 총재 되시는 분이시죠. 일평생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이렇게 외치면서 교회 하시지 않고 정말 대학생들을 살려서 우리나라 전체에 크게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녀분들이 먼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먼저 이게 자녀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그런 슬픔도 있었고요. 많은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땅 끝까지 이렇게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표현도 쓰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어떤 그런 마치 팡세처럼 짧은 글을 이제 써서 그걸 묶었던 책인데요. 그책 중에 그책 안에 그 제목 중에 나와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한 소제목이 있어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굉장히 짧은 건데요. 아주 뭔가 우리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제가 20대 초반에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이 가시질 않습니다. 항상 제 마음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생애에 일어난 최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나의 평안이요, 지혜요, 힘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가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유일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내 동족들에게 목숨을 바쳐 드리고 싶은 것도 예수다. 먼저 예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진다. 예수는 생기와 같고 걸음과 같다. 경제의 나무, 정치의 나무, 교육의 나무, 도덕의 나무. 어떤 예수 걸음, 예수 생기가 필요하다. 미움 속에 사랑을, 절망 속에 소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생기이기도 하다. 이제 그냥 짧은 글입니다. 요런 글들이 실려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책 안에서도 이게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나와 그리스도의 사건.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바로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사건. 그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건이죠. 우리는 그런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로서 다시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건져내신 그분에 관한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뭐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잘 고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날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그분이 오신 사건이 어떤 건줄 알고 최대의 찬송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드려왔지만 이 성탄의 의미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다른 말로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육신의 사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육신의 사건, 왜 오셨는가? 우리 성경구절 몇 구절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나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 자기 백성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신 것이 아들을 보내사 대신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딴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가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정확한 때에 예언하셨던 그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란 말이 값 주고 사단 얘기입니다. 돈 주고 끄집어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값으로 끄집어내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죄 가운데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돈 주고 사서 아들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만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요 각도로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육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육신에 뒤집어 씌우셨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 약간 후반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실 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팩트지만 사도 바울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관없을 때이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지만, 이게 진리지만 본인하고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자기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표현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도 내가 최고의 클래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계속 참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고 참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참으셨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본 되게 하시려고. 나도 봐라. 이런 나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나도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셔서 나를 건지신 게 아니냐. 너희들도 그렇다. 너희들에게도 주께서 참고 계시고 너희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셨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건지려고 오신 겁니다. 모든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모든 죄값을 치루심으로 이 모든 죄인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죄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3절. 지금 목자들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고 있는 장면에 13절에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갑자기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목자들이 보고 있는데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동시에 우렁차게 설명 안 되는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천사들의 찬양 가사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원한 진리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받은 사람, 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즉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평화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형성된 자가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나심으로 또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건지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사람 건지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 최고의 어떤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그 죄인들이 건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사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예수님 오심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 이렇게 성탄절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는 어떤 부분이나 문화가 제가 이제 50년 동안 성탄절을 지키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길거리에 캐롤도 이제 들려지지가 않고요. 그래도 조금 하던 뭐 추리 같은 것도 이제 걸려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할로윈 때문에 뭐 이렇게 들썩들썩하지 길거리에 뭐 추리 하나 보일 수가 없고요. 이렇게 캐롤 하나 들리지가 않습니다. 야, 이렇게 냉랭하구나. 사회가 이렇게 냉랭하구나. 더더군다나 기독교인들 안에도 이렇게 냉랭하구나. 어떤 행사, 어떤 절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절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12월 25일이 꼭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맞습니까? 이 날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날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날짜가 아닌 게 더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날을 기념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겠다는 거거든요. 12월 25일 날 오셨냐 안 오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중에 하루는 주님의 나신 날을 정말 기뻐하자 그 얘기입니다. 기념하면서.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이 뭐냔 말이야. 나를 건져내시고 해서 주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이 이게 100% 맞는 얘기거든.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날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정말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셨고 주인으로 모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다고 하면 이 날은 우리와 무관할 수 없는 날입니다. 나와 그리스도 사건. 이 날은 우리 인생일 때 어떻게 보면 최고가 돼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의미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빌립보 2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5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해놓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게 6절부터 설명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제 점점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그 종의 형체가 다른 말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더 낮아지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어떤 드러남이 뭐냐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요 마음 이내가 품으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영원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영원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즉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데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원리가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누가 메시아냐? 예수가 메시아인데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을 건져내겠다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날, 이제 그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종의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그 종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것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내신 사건. 이게 성육신 사건이라고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인간 구원인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이 하신 게 뭐냐? 낮아지셨다는 거죠. 자기를 비우셨다는 얘기죠. 자기를 복종시키셨다는 거죠. 극단적인 얘기하자면 자기를 죽이셨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인간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또 인간 영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건.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걸 조금 더 나눠서 설명하자면 자기를 낮추신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건이죠. 자기를 포기하는 사건이죠. 근데 왜 자기를 포기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언급을 드려보면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어떤 인상을 가질 때가 많냐면 잘못된 이단의 사상 중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제발 좀 쟤네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마지못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마지못해 해줄게 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이단 인상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 마지못해 아들의 요구 때문에 마지못해 용서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내신, 그들을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오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누가 정하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정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믿으면 영생 주시기로 아버지가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저 신약 성경 거의 끝에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이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나타남은 다른 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내지는 현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신 사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현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입장으로 설명하면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라고 하면 아버지 입장으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걸 또 가능케 하신 이 분은 누구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합력이 안았던 그런 사역들이 성육신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은 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했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설명해보면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을 표현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모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 등장하신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성육신 사건은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이 왜 오셨냐, 왜 오셨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의미를 그냥 정리해보면 그 성육신의 정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죽기까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 사랑을 실천한 요게 성육신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성육신의 정신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사시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인생을 사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냐? 예수님이 살아낸 그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그 생활방식을 답습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그 십자가 성육신의 사건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그분의 사고방식, 그분의 생활방식을 쫓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삶을 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분의 길을 가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오늘 성육신으로 표현하자면 그 성육신의 정신을 가시길 원한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되 섬기면서 실천해라. 낮아져서 섬기면서 실천해라. 왜 그러냐? 그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낮아짐이다. 낮아짐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 그것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피우고 포기하고 포기하심으로 심지어는 죄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셨고 심지어는 그 죄인들의 종이 되셔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이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죄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섬기면서 이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 이렇게 전달이 돼서 사실 크게 양극단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 그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자리 잡냐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게 한마디로 자유주의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바꾸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성경에서 어떤 조금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이건 신하고 설화고 그때 당시 어떤 표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계속 믿는 건 뭐냐면 인간 예수, 인간의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 어떤 정의를 실천하는 거, 저 타자들, 저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뭐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이 높이는 거죠.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지금 이렇게 어두운 때에 뭐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인간 예수로만 믿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분이다라고만 주장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 큰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한 욕을 빼버리고 그냥 겉모습만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고 사회정의를 실천했고 저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는 그 기독권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신학 중에 민중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지극히 인간 예수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주로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실제로 복음과 구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약하실 겁니다. 요런 극단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타자에 대한 생각을 줬고 나를 구원받은 자들끼리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건져내야 되겠다.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저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세상을 비난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양극단의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둘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 이해를 못했냐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 성육신의 어떤 그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나와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을 좀 앞당기기 위하여 전 세계 중요한 제자들을 찾고 또 그 제자들을 도와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헌신했고 그 일에 후원했고 거의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모델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육신의 정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합당하게 조금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제2의 성육신 사건의 대행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성육신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귀함을 알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작은 예수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종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저밖에 불신자부터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대상들을 그렇게 섬기자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분리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 근데 분리되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과 다른 자로 존재가 있지만 이 분리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분리된, 우리 인간과 분리된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끼리 모여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둠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성육신의 정신을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해서 이제 저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팎에 있는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을 섬기되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지는 이 엄청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 받았고 쟤는 못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복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이 저 세상 밖으로 가서 저들을 건지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보다 더 낮아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더 낮아져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심지어 죄인의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와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았고 그리고 건진받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다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럴 성향이 못 되는데, 아, 우리 다 그런 성향이 못 됩니다. 내가 MBTI상 뭐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하나님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인의 음성에 조금씩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조금씩 순종할 때 어떻게 가게 될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자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자로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 모든 세상 가운데서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로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너무 높은 기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높은 기준입니다.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참으셨다는 것들이 나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부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믿을만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을 섬기는 그런 위치까지 갑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늘 넘기면서도 이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 성탄절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도 한 번도 이런 성탄절을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냉랭하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정도까지 땅바닥에 성탄절의 의미가 떨어진 듯한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을 돌아보지 못한 그런 결과, 세상에 나가지 못한 그런 결과, 오히려 세상을 정죄만 하고 있었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마음 무겁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탄생한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작은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분이 죄인의 모습과 오히려 그보다 더 낮아지신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건진받을 수 없는, 우리 다 개인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처럼 나처럼 죄인이 어디 있냐 말이야. 우리를 일체 참으시고 지금 우리를 건져내셨어. 그래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이었지 않냐. 너를 건져낸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같이 저 세상보다 더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와 그리스도의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이 메시지에 걸맞게 오늘부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며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과 무관했는데 주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고의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육신 사건, 이 땅에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저 세상을 건져내는,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 세상을 향하여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드러내기 위하여 저 세상보다 더 낮아져서 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두운 곳에 찾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더 낮아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세상을 비추는 빛들의 역할 다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올 때에 칭찬받는 그런 자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오늘부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